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생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보셔도 그 작품 속에는 흐르는 이야기가 있죠. 그 작가가 의도했던 대로 이제 기승전결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그 효과적으로 그 의도를 이제 잘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나 소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그 정말 시종 그 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자신의 그 단계를 이렇게 잡고 노래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노래를 통해서 메시지를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을 가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한 야곱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가 야곱의 생애를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전 생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소재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 소재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집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읽으면서 그의 집념이 어떤 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는가, 또 그 집념이 자신의 인생과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어떻게 그 집념이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가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를 딱 잡고 본다면 그럼 창세기 저자의 그 의도했던 수준을 우리가 간파하고 읽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집념이라는 소재 아래에서 야곱을 조명할 때 창세기 저자의 그 의도 또는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야곱의 집념의 단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인간의 집념은 야곱의 집념은 좋은 것이야 또는 뭐 나쁜 것이야 이렇게 단정하려고 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그냥 끝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서 생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이 야곱의 집념은 이렇다 이렇다 그리고 단정을 짓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하나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인간에 속한 어떤 것, 인간에 속한 어떤 속성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단편적으로 단정짓고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갈라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빠졌던 그 선과 악의 트랩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항상 그것을 알려고 하고 갈라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과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갈라내려는 그 인간의 욕구는 거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시야를 가지게 된 인간의 그 죄성의 바닥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트랩에 빠져 있을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집념 같은 어떤 이런 소재들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자꾸 단정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이건 좋은 것이다, 저건 나쁜 것이다, 또 더더욱이 나쁜 것은 뭐냐면 내게 좀 맞고 편하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내게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저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습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에 속한 것은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거칠고 행동파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의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뭐 친절한 또 양선을 베푸는 또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생만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념 자체는 먼저 우리가 볼 때 저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야곱은 그냥 단지 집념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중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셔야 이제 이야기가 잘 의도한 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집념을 야곱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집념을 자신이 포기했을 때 그 집념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뒤바뀌어서 또 새롭게 되어서 승화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집념을 잘못 사용하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통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이제 출생하는 사건을 기록한 그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야곱이 어떤 인간이다, 어떤 인간성을 가진,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 25장의 이 후반부의 부분은 야곱의 이야기 중에 뭐 기승전결 중에 기에 해당하는 그런 도입의 부분으로서 오늘 이 장자권 매입의 매각에 관한 그런 사건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의 집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한 또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착안하시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집념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말하도록,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도록 유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27장의 본문, 그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멋지게 속이면서, 멋지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멋진 건 아니죠, 속이면서 축복을 얻었던 그런 그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장의 그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그 속임, 너무 집념이 강해서 속이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오염시키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장자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그 에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을 탓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저자의 그 이야기를 쭉 오늘 본문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지금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읽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본문만을 읽어서는 야곱이 글쎄 뭔가 좀 깨림직한 건 있지만 근데 창세기 저자는 에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형 에서에게 이 허락된 장자권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이 마지의 이 중요성과 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소유와 재산을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삭의 그 이삭 집안 말고 다른 집안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부모의 소유와 재산을 장자들에게 주되 두 배를 더 주고 다른 아들은 일의 몫만 이렇게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관습이었는데, 이 이삭의 집안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이삭은 자기 소유를 이렇게 나눠서 주지를 배분하지를 않고, 그래서 야곱을 아주 애달프게 만든 것이죠. 한 몫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에서에게 다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을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념이 있는 야곱이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또 아버지의 딱 의중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묘안을 짜내고 또 짜내는 동안에 아 형이 좋아하는 팥죽으로 이제 장자권을 사려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위는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보면 좀 무정하고 그리고 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집념이 완벽하게 부정적으로 지금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그 27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집념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 지금 계획을 짜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중도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선하게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뭐 완전히 이 반란을 일으키듯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형을 목숨을 취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취한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야곱이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속상하고 애달팠을까 하는 그런 심정을 또 헤어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권 매각이라는 것이 합법적이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야곱은 1, 2년 차이도 아니고 불과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쌍둥이 아이 야곱입니다. 자기가 늑장 부려서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아우로 세상에 나왔는데 형만 그 아버지 거부였지 않습니까? 그 거부의 그 모든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공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장자권을 사고파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발견된 근동 지역의 고대 문서 중에 하나를 보면 누지라는 도시에서 후리족이라는 그 족속의 한 사람이 장자권을 양 세 마리에 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당시는 이제 요즘처럼 법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있었던 때가 아니라 훨씬 좀 약했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관습에 따르는 그런 관행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이런 사례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이었겠구나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장자권을 이제 자기가 살려고 할 때도 꽤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장자권 거래를 마치고 나서 그냥 계약을 마감한 것이 아니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형에게. 그러니까 형이 또 맹세했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번복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에서는 그에 따라 맹세하고서 그냥 장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응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나이를 보면 몇 살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우리가 보았던 27절 첫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성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의로 결정하고 합의를 본 상황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그런 그 자신들의 온전한 결정이었고 합의였다 이 말씀입니다. 단 창세기 저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 에서와 야곱의 가족 배경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꼭 없어도 쓰지 않아도 될 구절을 하나 지금 삽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유도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 집안의 어떤 편애하는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시사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가족관계의 역학이 몹시 일그러져서 불균형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일찍이 그 자기 아버지를 쫓아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의 사건이었던 모리아산까지 끌려가서 그리고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자였죠.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데려가서 단위에다 놓고 칼로 자신을 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비록 자신이 장성했을 때였을지라도 그 참 무섭게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었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삭 자신은 어땠을까요? 생사가 지금 완전히 그 갈림길에 바로 그 문턱에 가 있었던 그런 지경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자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는 좀 좋으시겠다. 그 아버지가 그런 평을 들으셨으니까 아, 나 또한 기쁘다.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휴, 나 거기서 죽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셨지만 나는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삭에게는 쇼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이삭은 그 사건에서 반발하거나 아니면 도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과 또 순종의 이삭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사건을 아버지가 그 모리아 사건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충분히 납득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순종의 이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삭이 나타난 그 성경의 기사들을 볼 때 그런 이삭의 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데 우리가 착안해야 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매우 소극적이고 그리고 안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또 아비멜렉에게 또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그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할 때 보면은 상당히 겁이 많고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올 때도 보면은 뭐 적극적으로 저 내 여자다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상하다가 오히려 리브가 쪽에서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더 그전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집에 가시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우물을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이제 잘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족들이 와서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면 싸우지 않고 그냥 내줍니다. 싸우는 게 싫어서 그랬겠죠.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후에 아내로 위로를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빈자리를 아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부부관계의 비극의 씨앗인 건 알고 계시죠. 아내는 아내이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고기 먹고 싶어서 그렇다고는 얘기 안 하고요.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언제 죽냐면 이때로부터 20년 후에 죽습니다. 야곱이 그냥 삼촌네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까지 버젓하게 살아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죠? 내가 매일 그냥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20년을 살아도 죽는 자로 산 것이지 산 자로 산 것이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꺼번에 아들을 둘이나 얻었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에서는 보니까 하루 종일 뭐 지치지도 않고 들을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사냥하면서 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 성향에 그 성향이 에서에게서는 딱 보이는 것입니다.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이 자신 안에 있는 음지가 이제 이 이삭에 그 투영된 것이죠. 그래서 자식으로 대리만족을 얻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되고 싶었던 그런 아버지가 꿈을 못 이루어서 아들을 막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또 아들의 또 희망을 또 이렇게 잘 보살펴서 법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대리만족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에서를 받아주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못 이룬 것에 대해서 자기를 만족해 해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죠? 들로 뛰어다니고 얻은 결과물, 그 사냥한 고깃감을 먹을 때 막 행복을 너무나 느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좀 더 좀 나쁜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해석인데요. 그런 자기에게 없었던 것을 투영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그 자식이 잡아다준 사냥고기를 좋아해서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워낙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면 아주 신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하는 모든 짓이 다 예뻐 보이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경험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눈길들이 많으신데요. 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집안을 부수고 뛰어다니면서 막 거칠게 놀아도 다 예뻐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설득이 안 가세요? 그런 거죠. 이상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삭의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 표면적으로도 이 사람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야곱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도 건강한 부부 생활을 같이 못했던 것을 우리가 몇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도 자기가 막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그러지 않았고 내 반려자로 삼는다는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이렇게 흥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편애하고 그러니까 이 풍성한 부부관계, 풍성한 가정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집안의 그 장자권 상속은 장자에게 두 배로 주고 다른 아들들에게 일씩 나눠주는 것인데 이삭은 한 아들에게 다 몰아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한테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창세기 24장에서 보면은 그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늙은 종이 이제 그 하란 땅으로 가서 이제 리브가를 얻어올 때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한 푼도 얻지 못하고 그냥 쫓겨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그랬던 거죠. 내가 난 자식 이삭에게만 모든 소유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막 엄포를 놓았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응당 내가 다 갖는 것이다. 이거 뭐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은 자기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에게 나누어 줄 생각하지 못하고 다 하나에 몰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에게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을 보면은 가족들 중에 아무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삭의 내면은 얼마나 황폐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방황을 하는 심령이었을까요?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참 사랑을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그 어머니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낳고서는 사랑을 많이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이 자기를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자기를 얼마나 그 내적인 빈곤과 피폐함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랑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삭은 이런 면에서 아버지로서 매우 부적절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28절이 그 암시하는 가정 구도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 분위기는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랑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에서에 대해서는 별로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다 아시겠죠. 그냥 씩씩거리면서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냥하고. 근데 팥죽 이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파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그 단순했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로 단순했던 그런 자입니다. 우리 3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에서는 먹었다. 그리고 마셨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떠나갔다. 참 단순하게 들리죠, 그죠? 이런 단순한 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자권에 대해서도 뭐 복잡한 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진가를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도 야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장자권에 대한 부러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러움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면 그걸 가르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얘기가.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을 사랑의 수준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저자는 야곱도 잘한 것은 없지만 에서를 더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덕적 사랑이 못 미친 것을 탓하기보다는 장자권을 경히 여긴 그런 에서에 대한 그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에서의 이야기가 뭐 몇 군데 나오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놓고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오늘 본문을 꿰뚫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8면 부분에 있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에서를 누구와 같은 레벨에다 놓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같은 맥락에다 놓고 있습니다. 세죠? 구약시대에 보편적으로 가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은 세 가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것, 재산. 두 번째 것, 자녀. 세 번째 것은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건 근데 그 구약시대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까지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구약적인 축복이 진짜 하늘의 그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과 그 생명에 따라오는 모든 유업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영위하는 삶을, 그러니까 질적으로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재산 자녀 장수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재산이 많다, 자녀가 많다, 뭐 장수한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다 대변할 수 없다 이것이죠. 물론 그건 부분적으로 조그마하게 축복은 축복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재산은 영적인 자산을 말하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얼마나 끌어당겨서 쓰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 인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모든 가르침,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우리가 낳은,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도 물론 뭐 포함되겠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내가 섬기고 그리고 또 보살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잘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잘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장수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날에도 이 존재하는 신자들 보면 즉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늘에 속한 당신의 축복과 유업을 상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토록 알지도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흘려듣는 신자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백슬라이딩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와 같이 에서의 예를 들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였다. 성경의 단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가볍게 여긴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날 구약적인 용어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소유, 즉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유업, 기업 또는 상, 이런 것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서처럼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곳이 어디인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이른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자, 우리가 이런 곳을 여러 개 말하고 있죠. 여러 개 말하고 있는 가운데 구약적인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구약적인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런데 이르렀다, 이런데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모두 장자들인 것입니다. 장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장자들입니다. 너무 큰 말이라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시죠? 근데 이것이 구약적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그 위치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에서처럼 경히 여기고 팔아치우는 그런 삶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어떤 한계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울고 불고 회개해도 그 장자권 돌이킬 수 없는 에서와 같이 우리도 어느 한계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울고 불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유업, 상,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차누차 말씀드리다시피 구원에서 취소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히 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다 하나도 받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쫓겨났느냐? 아닙니다. 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경히 여기는 것이 도를 지나가서 한계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유업의 축복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들은 척하지 않을 수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강조한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한 것이냐 하면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은혜의 진가와 그 은혜의 풍성함은 놓쳐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지. 맞지. 예수님의 피 귀한 것이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렇게는 말하지만 더 이상 들어가서 그 피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단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하신 말씀도 풍요롭게 나오지만 또 그 반면에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균형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에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더 참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하로 그런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이런 정말 재앙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악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이 은혜의 날에 더 큰 하늘의 축복을 향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직접 빌리면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고린도 후서의 그 단락을 지금 결론 짓고 있죠.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은 속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동기가 아니어서 죄라면 죄인데요. 지금은 야곱의 그 미숙한 수준을 배려한다면 창세기 저자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권을 경홀하게 가볍게 여긴 에서를 탓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긴 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쥘 수 없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나를 직접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하지 않는 것들, 또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하늘의 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러한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자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뭐 지금이면 괜찮아. 그냥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냥 축하고 지금보다 물론 조금만 더 있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럼 또 조금 더 받으면 받은 대로 또 책임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 싫고 그냥 짐 올리기 싫고 그죠? 난 사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에서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백슬라이딩 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는 그런 야곱의 그런 갈망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단지 사랑으로 우리가 승화시켜 감으로써 장자권의 그 참된 축복을 향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자권을 향유하려는 심령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